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서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릴스, 유튜브에는 쇼츠가 있다면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전 마가복음을 복음서의 쇼츠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전기와 반전으로 가득한 마가복음서는 요즘 짧지만 강력한 콘텐츠 그 트렌드를 2000년에 앞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떠들썩한 딥씨에게 한번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광고 문구를 부탁해 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분초를 다투는 이야기 속에서 영적 릴스처럼 당신을 휘감는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스크롤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밌지만 그럴듯하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이 그리고 접속사로 빠르게 연결되는데 이 그리고를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한 챕터에 무려 44번 이상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즉시, immediately라고 번역되는 헬라 단어가 평균적으로 한 챕터당 3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 즉시 광야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일을 멈추고 즉시 따라갑니다.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급박한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당시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쇼츠를 좋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층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로마인들은 되게 그 간결하고 역동적인 스토리텔링을 좋아해서 긴 가르침 대신에 이렇게 역동적인 서사 묘사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된 설명은 목사님 몇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급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선언, 즉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장, 우리가 8장 보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치료의 사건을 보면은 이 치유들이 꽤 극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악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 이후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니 열병이 바로 떠나고 좀 전까지 아팠던 장모가 즉시 예수님의 일행에 시중 들고 또그 곧이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자 즉시 나병이 떠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즉시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5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즉시 치료하시기 위해서 만지는 치료를 넘어서 원격 진료까지 보여주십니다. 그 거라사에 군대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거라사에 도착하기 전에 원격으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눈먼 사건을 고치는 사건과 베드로의 고백을 이어지는데 좀 이상합니다. 약간 색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벳사이다의 맹인을 고친 장면을 보면 병이 즉시 한 방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의 손길을 무려 받았는데 여전히 사람을 나무 같은 것으로 희미하게 보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대셔야 완전히 낫습니다. 이 쇼츠 플랫폼인 마가복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즉시 낫지 않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딱한번 나오는데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아이쿠 예수님이 이번에 좀 실수하셨나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넣었다면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바리새인처럼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도 잘 모르지 말고 예수님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잘못 받아들이고 빵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맹인의 시력을 되찾는 이야기와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를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려가서 고치고 또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그 뒷부분은 제자들을 호수와 무리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은 뒤에 둘다 모두 비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전개되는 두 이야기는 모두 깨달음이 점차 이루어지는 두 과정을 보여줍니다. 맹인은 사람을 보긴 했지만 뭔가 희미하게 봤을 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았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그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손길을 더해주시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눈을 좀 더 열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자들은 떡기적을 비롯한 여러 표적들을 이해하게 되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은 제자들의 영적 시력이 더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치유의 본문은 1차적으로 제자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맹인을 두 번에 걸쳐 치유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저 사람 선지자고 뭐라고 하는데 한 번에 못 고치시는 자네 라고 보일 위험을 감수하신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마음도 한 번에 싹 바꿔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억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시고 또 스스로 깨달으며 변화하도록 기다려주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일로 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직접 이끌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누군가 한번 손을 내밀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건 엄청난 신뢰를 형성하는 행위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런 게 유대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맹인에게 그 청각과 촉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해주는 아주 개인적이고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들려오는 소리, 손길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디게 자라난다고 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천천히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걸음을 늦춰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끌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손잡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좀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것들을 갈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은 특히 우리 모두는 커리어를 쌓고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고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제 얘기인데 아마 비슷하게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5년 정도 회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년. 근데 프로모션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year to year 컴펜세이션이 늘지 않고 한 2년, 3년 지나가면 되게 우리 걱정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선배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좀 회복하게 하려고 매니저랑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이제 회사를 옮겨야 되나를 고민합니다. 저 또한 그런 걱정이 없지 않고 그래서 회사를 옮긴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내 자녀 교육,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나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 라는 질문이죠. 잘 생각해보면 저의 대부분의 걱정과 계획은 일상, 커리어, 가족의 문제에 집중되었지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뒷전이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생각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몇 주 전 설교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이게 마가복음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데요. 천국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영적 여정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게 삶을 걸만한 초대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커리어에 비해 관심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관심이 생기지? 빨리 변해야 될 텐데.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도 다시 한번 두고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여정에 대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치유가 두 단계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치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단박에 확 바뀐다라는 극적 스토리가 아니라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한번 실패한다고 포기하시거나 야, 너 아직도 안 되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이 사람을 나무처럼 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손을 대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 여전히 너 흐릿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시며 다정하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또 신뢰하며 정말로 애써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께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난 그런 초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는 이 맹인에게 이 맹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친밀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귀히 여기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에 동행하며 그것이 두 단계든 세 단계든 열 단계든 열한 단계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매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단계로 물어보시는데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묻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예수님 그 기독교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약간 풀 네임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간 라스트 네임인 줄 알았어요. 라스트 네임. 근데 사실 이 헬라어의 어원을 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인데 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약속된 왕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왜냐면 왕이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발언이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실제로 예수 당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라고 자칭 혹은 타칭으로 말하는 인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 후 130년경에 시몬 바코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당대에 정말 유명했던 랍비 아키아빠가 이 사람 메시아라고 추앙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독립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무자비하게 그 반란을 진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 혹은 당신이 왕이라고 외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국회 청문회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보는데 많은 증인들, 특별히 참여했던 군인들이 당신 계엄령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검찰 수사 중이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직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질의 내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10번, 20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란 수괴이고 나는 동조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고백의 장소가 로마 황제를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 빌립보의 가이사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고 내란 책동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대 다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그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급기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중까지 듣습니다. 말 그대로 고백은 했지만 시야가 여전히 흐릿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했지만 삶을 걸고 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찬양하고 또 예배에 와서 우리 삶에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또 우리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완벽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 흐릿했던 눈이 떠지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너는 그럼 나를 누구냐라고 하시는데 그 물음을 우리에게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답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를 꿈꾸고 기대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나 스타옵션을 훨씬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일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못해 저는 연봉도 적고 스타옵션도 적은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또 우리는 물가가 비싼 곳에서 살고 재정적인 압박을 늘 받지만 필요한 사람들, 이웃들, 단체에게 기꺼이 우리 재정을 나눠줍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기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아이들 돌보고 일 마치면 그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에 휴식하고 여행도 해보고 싶지만 지역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돌보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꿈꿔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야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이전에 예수님은 벌써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비록 눈앞의 상황이 선명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흐릿한 시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또 몇 번이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거짓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들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손잡고 함께 이뤄가는 그 멋진 길을 가보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 속에 베세다 맹인이 두 단계 치유를 받는데 이 치유의 이야기는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도약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서서히 자라는 여정이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고백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보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길은 줄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